아시다시피 서로의 관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딱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우리 모두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보고 알아야지, 나 하나를 홀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나 자신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바로 알려면 관계 속에서 나를 보아야 돼요.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그 위치가 바로 나라는 거죠. 가령 우리 여기 피아노가 놓여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는데 저 피아노 속에는 수많은 철사줄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소리가 철사줄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 줄들이, 이 나열되어 있는 줄들이 피아노와 상관없이 따로따로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분리하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철사줄이지 다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떼놓고 보면요. 그러나 철사줄 하나하나가 피아노 속에서 조율이 되어서 피아노의 한 부품이 되면, 한 부품이 되어서 그 위치에 있게 되면 피아노와의 관계 속에서 이 줄은 피아노 줄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그 줄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속에 있는 많은 철사줄 가운데 어느 한 줄이라도 늘어나거나 혹은 끊어지게 되면 피아노는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한 줄이라도 늘어나도 안 되고 한 줄이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한 줄 한 줄이 다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줄 한 줄이 피아노 속에 있으므로 귀하고도 중요한 관계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피아노라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 14절의 이 말씀은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독단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자의 특권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 관계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곧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 즉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특별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그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소유만 하고 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앞주에는 우리 하나님이 금방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에서 깊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요란하지 않지만 우리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시는 자, 그 자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그런데 오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정말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냥 보호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했다. 여기에 자녀라는 말에는 우리나라 말에도 법적인 양자와 혈통적인 친자가 있죠. 자녀라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낳지 아니한 아이를 양자로 삼을 때 그도 아들이거든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로 얘기해요. 자녀라고 할 때 양자로 된 자녀가 있고 친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에 보면은 히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오스도 자녀고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오스라는 단어를 문장에 딱 쓰면 이것은 친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양자로 들인 자녀다 라는 뜻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자녀라는 말이에요. 양자, 양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테크논은 테크논도 아들이라는 거고 자녀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 이것은 내 친자식이다. 내가 피 흘려서 낳은 자식이다. 라는 단어를 그것을 나타낼 때 히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녀 히오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똑같이 그냥 자녀라고 이렇게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이게 양자인지 이게 친자인지를 이게 문장 구조를 이렇게 뜯어봐야 알지만 그 단어란 보수는 몰라요. 오늘 본문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자녀란 말이 히오스냐 테크논이냐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느냐 친자식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자녀라는 것은 친자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피를 흘려서 내가 낳은 친자식이라는 거예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었다라고 여기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피 흘려서 나온 자식이다. 친자식이다. 거듭난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듭난 본성을 가진 친자녀라는 뜻, 정확한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DNA를 그대로 가진 자녀를 말할 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의 성품을 가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바꾼 존재들인데요. 그런 친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영접하는 자, 국회의원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게 11절의 영접이라는 단어하고 12절 영접이라는 단어, 영접이라는 단어, 또 이것도 또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영접은 11절에서 이 자기 나라의 자기 백성 가운데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해서 이거는 공동체적인 영접을 말하는데 12절은 개별적인 영접을 의미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영접했다고 말하죠. 공동체, 나라 공동체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 안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영접 안 하셨죠? 안 했죠? 저쪽 아니라. 영접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공동적으로.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12절에서는 개별적인 1대1의 영접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그러니까 해설자가 있어야죠. 우리 해석을 들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이사야 43장 4절에 언급했죠.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보배고 너무 존귀한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만 생각해도요 정말 감격스럽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이처럼 테크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온실 안에서 하나님이 길러주도록 수동적인 자세로 살도록 그렇게 그냥 날마다 물속에서 불속에서 보호해줘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권세를. 권세를 주시고 특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권세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행편이고 상황이 있었잖아요. 죄의 노예였고 악한 마귀의 노예였고 이 세상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함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피로써 낳은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구슬하니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종은 너무 다르죠. 천지 차이죠. 자녀와 종은 천지 차이예요. 종은 의무적으로 살아가고 아들은 특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종은 늘 의무적으로 살아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준 아들의 특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들의 특권이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들은 죄의 종에서 사탄과 마귀의 종에서 세속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특별한 자들이 된 거죠. 특별한 자들이 된 거예요. 옛날에 한 처녀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첫날 밤에 어쩌다가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방귀를 한 대 뻥 뀌어버렸습니다. 그 소리와 냄새에 새 신랑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바람에 방귀 뀌는 아내와 살 수 없다고 신랑이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시아버지마저 가버렸습니다. 옛날 전통 혼례를 치를 때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초행길로 가서 혼례를 치렀죠. 혼례를 치르고 나면 신랑과 그 일행이 신부집에서 이틀 밤을 묵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만 치르고 신랑과 그 일행이 자기 본가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신부집에서는 큰일 난 거죠. 신랑 집에 사람을 보내서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방귀를 안 뀌도록 조심을 시키겠으니 다시 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빌고 또 빌어서 겨우 신랑이 다시 왔어요. 그런데 긴장을 해서 그러는지 그날은 방귀를 더 많이 끼게 되었습니다.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이 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니 어쩔 수 없이 친정집에서 딸을 데리고 사는데 놀랍게도 임신이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이 자라서 서당을 보내는데 얼마나 총명하고 공부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는 사람마다 안타까워서 말들을 합니다. 에이고, 저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똑똑한 아이가 아버지가 없으면 참 불쌍하다 이 얘기죠. 이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처럼 아버지를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로 방귀 한 대 낀다고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조그만 실수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자녀의 권세를 부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여기에 모인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성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 내용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곧 내 권세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마귀 사탄을 이겼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이김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가 된다는 믿음의 고백 찬양이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특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큰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런 특권적인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심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로 받은 특권이 뭘까요? 그 특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냥 아무나 이 사랑을 받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권한이 나에게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모든 신자인 성도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을 확고히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권리, 통치력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문맹자이든 지식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법적인 권리와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접한 사람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행동과 삶에 자유함이 주어지는 특권을 누리며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으로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혈통의 백으로 육정의 백으로 어느 유능한 사람의 백으로 천주교 교황의 백으로 이단의 개수의 뺑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나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권리나 특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특권을 가진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을.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사랑이다. 그런 뜻을 가진 말씀이고 또 분량적으로도 충분하고도 만족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는 최고도로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일의 이 사랑의 그 의미가요. 세 영역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히, 분량적으로 충분하고도 만족하게, 질적으로도 최고의 사랑, 저질적인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특권을 가진 우리들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사랑, 끝까지 보살펴주시는 사랑, 끝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에서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막 상처를 입고 더럽고 지저분한 개가 몹시 굶주려 있었고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개가 누구 집 개냐고 쳐다보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그 개를 봤는데 목덜미를 보니까 목덜미에 이름표가 달려있었습니다. 이름표가. 그래서 경찰이 다가가서 그 개의 이름표를 유심히 봤더니 밥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밑에다가 이런 글이 써있었습니다. 밥스 밑에다가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이 글을 보고 경찰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병을 앓고 있고 굶주려서 개가 거의 실신할 정도가 된 개를 봤는데 그 밑에 경찰관이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이 개는 왕궁에 속한 개라는 그 문구 때문에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왕궁에 속한 강아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은 강아지를 데려다가 경찰서에 가서 목욕을 깨끗이 씻어주고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주고 개밥을 정성껏 주고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은 그 강아지를 아주 사랑스럽게 잘 보호하고 있다가 왕궁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왕부처가 에든버러에 휴가를 왔다가 바로 이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귀가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영 못 찾고 잃어버릴 줄만 알았던 개를 찾았으니 정말 기뻐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의 소속, 그 숲속에서 잃어버린 바 된 개의 신세 있을 때는 더럽고 추하고 병까지 떨고 못 먹어서 아사 상태에 있었던 그 개가 왕궁 소속의 개였기 때문에 상처가 났지만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지만 더럽고 지저분해도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개도 누구 집 개냐에 따라서 사랑받고 보호받는 정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소유주가 누구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 관계성.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사랑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는데 그 농촌에서는 종종 동물들의 출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소, 돼지, 개, 뭐 이 염소 이게 다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이 출산하는 거 참 많이 봤는데 특별히 소가 송아지 낳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소가 송아지 낳는 것은요, 온 식구가 긴장을 해요. 낳을 때 되면 다 긴장을 해요. 언제 놓을 것인가 이렇게 다 서로 살피고요. 이렇게 밤중에 나도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송아지를 받아요. 그런데 소가 송아지를 낳는 모습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소는 선체로 새끼를 낳아요. 닭새는 눕지도 않아요. 선체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새끼가 상당히 높은 곳에서 땅에 뚝 떨어집니다. 그 갈 수도 없어요. 소가 낳는 데 가면 발길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아주 긴장을 하고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동물도 새끼 낳을 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못 가요. 그냥 딱 지키면 보고 있죠. 땅에 툭 떨어져요. 그럼 이제 그 소마구에 짚을 푹신하게 깔아주죠. 예, 안, 예, 송아지 떨어져도 안 다치도록. 그 위에서요. 푹 떨어져요. 그런데 이 송아지는요. 태어나자마자 마구간에서 떨어지는 순간 제자리에서 바로 일어섭니다. 떨면서 바로 털털털 털고 일어나요. 바로 털털 일어나서 어머니 젖을 찾아갑니다. 아, 신기해요. 어머니 젖을 찾아가가지고 그 다리에 힘 없는 벌벌 떨면서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자기 그 어미소의 젖을 이렇게 확 지금 박으면서 젖을 빨아요. 그 빠는 거 보면 옆에 이 우유가 이렇게 부쿵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먹어요. 네. 저 바로 젖을 빱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신기한 일인지만 염소도 그렇습니다. 많은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즉시 자력으로 젖을 찾아갑니다. 제 어미를 바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찾지를 못해요. 젖도 찾지 못합니다. 인간은 태어난 그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가 젖을 줘야 합니다. 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줘야 어머니의 손길이 떠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는 특권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 잘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스스로 잘해서 내가 잘 산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충성하니까, 내가 좋은 교일이니까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그런 특권을 가졌기 때문임을 완전한 마음속에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돌보심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받은 특권이 또 뭡니까? 시간 관계에서 이 하나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특권을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됨을 믿고 그 아들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 외에는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 세상을 이기는 특권,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요. 이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마병이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궁극적인 이김과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이 권세를, 이김의 권세를 우리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권을 가진 자는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병을 이기고 모든 환란을 이기고 모든 박해를 이기고 모든 기근을 이기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승리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 통치할 때 일인데 아합은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합 왕은 모르고 이게 원래 미련한 사람이 꼭 이래요. 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 원인을 남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이 아합이 그랬어요. 그 미련한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다 미련하게 되는데 이 아합 왕도 엘리야 저 선지자 때문에 이 나라에 비가 안 온다. 옛날에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그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괴롭게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엘리야다. 그래서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그래서 불로응답하신 참신으로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동원되어서 갈멜산 정상에서 우상의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로응답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고 쿠팡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번제물을 단에 올리고 물로 번제물을 흠뻑 젖히고 번제물을 태울 나무들도 물에 흠뻑 젖혔습니다. 말라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저절로 불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으니까 바싹 마르고 나무도 없는 게 바싹 말랐는데 여기에다 물을 구해가지고 물을 흠뻑 젖힙니다. 자연 바라는 전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딱 한 대는 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를 다 태우고 도랑에 가득 부었던 그 물도 핥아서 태워버립니다. 엘리야가 승리했죠. 엘리야를 이기게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이 맞다는 것은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불을 내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선지자 편에서 선지자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정황에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서 제물을 탁 태우신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게 했죠. 왕을 이기게 했죠. 모든 백성이 놀라고 기적적인 광경을 보고 엎드려서 고백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엘리야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인 엘리야에게 승리하고 이기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주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 벤허의 작가 루 웰리스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일평생 교회에 잘 출석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이 류
웰리스 벤너를 쓴 작가를 아주 그냥 기독교를 반대하는 불신자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뜨거운 신앙인은 아니었지만은 교회에 잘 출석하는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에 저서 벤허의 서문에 밝힌 본인의 저술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윌리스는 어느 날 공화당 총회에 가던 열차간에서 철저한 무신론자인 잉그솔과 신과 종교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의 반기독교적인 화려한 논설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웰레스는 열차에서 내려서 그 객사로 걸어가면서 잉그솔에게 가부간 논박지 못한 자신의 무지와 무관심을 반성하고 관련된 모든 상황을 철저히 연구하여 동방박사와 그 아기 예수에게서 십자가의 순환이 이르는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글을 쓰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고 마침내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됨으로써 벤허를 쓰게 되었다고 서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벤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당시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 사항들을 핵심 내용으로 기술을 하고 있죠. 이 소설이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영화 역사상 벤허를 능가하는 작품은 아직도 없습니다. 아카데미상은 11개 부분이 휩쓴 대작이죠. 이 영화의 절정은 마차 경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매일 15,000명의 군중이 4개월 동안 계속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영화죠. 불후의 명작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벤허와 메살라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벤허는 아주 부자의 그 유대인이었고 메살라는 고아였습니다. 살 데가 없어서 벤허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어릴 때. 어느 날 벤허에 이제 장성해가지고 메살라는 어디로든지 가버리죠. 근데 어느 날 벤허의 누이 동생이 옥상에서 새로 부임해 오는 총독의 행렬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기왓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총독이 바로 메살라였는데 그때 기왓장 떨어짐으로써 타고 가던 말이 놀라서 뛰는 바람에 총독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그는 벤허의 누이 동생의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벤허의 재산을 몰수하고 총독이 벤허를 노젓는 노예로 보내버립니다. 노예로 있던 배가 파선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 로마 장군을 죽음에서 구해주면서 벤허는 회복이 됩니다. 마차 경기를 할 때 메살라는 벤허를 죽이기 위해서 마차에 큰 톱니바퀴를 달고 몇 차례 접근을 시도하죠. 계획대로 되지 않자 벤허를 향해서 채찍을 휘둘러댑니다. 그러나 벤허는 하나님이 진정한 자신의 주님이 되고 아버지가 됨을 그가 경험한 후 무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대항하지 않고 계속 속력을 내면서 아슬아슬하게 마차를 몰죠. 결국 메살라는 패배의 쓴잔을 마시고 벤허가 영광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인 벤허에게 안겨주는 승리임을 이 영화에서 시사해주고 있죠. 벤허를 쓰게 된 루 웰리스의 의도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벤허를 통해서 벤허에게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벤허의 그 삶의 여정을 벤허를 통해서 보면요. 얼마나 고생스럽고 그가 아주 부자였고 아주 권위 있는 집안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바로 재산 모수 다 당하고 종이 되어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승리하게 하죠. 원수를 이기게 하죠. 원수가 몇 살라였죠. 원수를 이기게 하고 그 로마 정권 앞에서 그가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돼요. 이런 승리는 자녀의 권세요, 자녀의 특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력이나 군대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군대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천만만의 군사로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가진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특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을 영접. 이 특권이 내 특권이 되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를 마음속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특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믿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받아들이는 수용성, 곧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죠. 인격이 출중하게 높고 속이 차 있으면 어떤 말이든 우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는 그 뜻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갈등이 있고 어떤 사람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말을 듣게 되고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여유가 없고 심령이 매우 강팍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수용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 빛의 그늘이 있는 것처럼 성령 해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자기 고집과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로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함으로 믿는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함으로 믿는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의 특권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특권을 부여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곧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난 본성적 친자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친자녀를 말할 때서는 테크노이라는 단어로서 표현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을 우리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테크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의 성품을 가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두 가지 특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특권. 네, 사랑을 받는 특권. 절대 미움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이 좀 어렵다고 하나님 날 미워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권을 주었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 자녀가 사랑을 받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기는 특권을 가졌다고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특권을 주 예수님 영접할 때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전 성품, 예수님의 전 인격, 예수님의 전 사역을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신 자에게는 이 두 가지의 특권적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잘되게 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맹성교 모든 성도님들은 이 놀라운 자녀의 특권적 축복을 받아서 사랑받고 승리하고 이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